이 시간은 오늘 조금 전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시애틀에 갔었는데 그때 다운타운에 위치한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타벅스가 그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생긴 그 리저브라는 곳, 스타벅스 리저브라는 곳을 가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볼 것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실내 매장이었는데 한쪽은 커피를 주문하는 곳이 있고 또 한쪽에는 스타벅스 제품들을 파는 그런 구조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일반 스타벅스와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클 따름이었지 구조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위쪽으로 여러 파이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파이프들이 연결된 그 뒤쪽, 매장 뒤쪽의 모습은 어떤 카페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자루에 담긴 커피 원두를 판에 붓고 직원들의 손으로 그것이 걸러내진 후에 대형 기계에서 커피를 로스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준비된 원두가 종류별로 그 파이프들을 타고 나와서 그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뽑아내는 기계들, 그 바리스타 뒤에 있는 기계들로 연결이 되는 그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소위 커피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놀랍고 참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뭐 캔디 공장, 아이스크림 공장 이런 회사들을 견학하는 공장을 견학하는 허락을 하는 곳들도 있고요. 또 자동차 공장처럼 그런 어떤 물품이 정교한 물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또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물품들 각각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커피 만들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봤던 것처럼 자기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는 것이지 모든 것 일일이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거나 또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의 진행뿐 아니라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과정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과정을 익히 알고 있어야 함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과정이죠. 그것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6일이라는 큰 획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아브라함에서 복음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시작까지 연결이 되는 구원의 역사, 특히 그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이 일부 일부씩 어느 시대 때 공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해 왔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진행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묵상하면서 얻어야 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그 언약 백성의 역사, 제가 예로 들었던 이것들 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우리 모두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저는 올해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중심적으로 생각할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남은 1월 한 달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 어떤 실질적인 현상과 과정과 삶을 뜻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익혀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그리고 특히 그분의 인내에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지난 10월, 11월 달에 종교개혁의 주제들이라는 제목 아래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봤던 그 동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함께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 2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동사는 옷을 입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이라는 이 상징적 표현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이고요. 이 본문을 비롯해서 같은 표현을 골로새서 3장에서 사용하고 또 표현에 조금 변화를 주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장에서도 이 표현을 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새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3주간 차례대로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는 교회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확실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달 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불신자들과 우리 신자들을 구분하는 차이점이 이 세 단어에 담겨있다라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19절에 방임, 무엇에 방치가 되었다라는 단어였고요. 24절에는 이 새 사람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새롭게 되다라는 표현, 이 세 가지로 방임이 되고 아니면 방임이 되지 않고, 또 새 사람이 됐고 아니면 옛사람으로 그냥 남아있고, 또 새롭게 되는 사람 아니면 새로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불신자와 신자들이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그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신 그 새로움, 구원을 새로움으로 표현하신 이것이 성경 전체 차원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구원을 새로움으로 설명하신 이 말씀을 세 가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함께 남은 시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나에게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내가 어느 날 새로움이라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시는데 이 새로움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랬죠. 새롭기 전에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에베소서 4장이죠.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의 수신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킨 건데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치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감각 없이 자신을 방탕에 방치하는, 그래서 자신의 욕망의 지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죄인으로 죄악의 욕망에 버려졌을 뿐 아니라, 방치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유기된 상태를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욕망에 방치된 상태에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걸어 나왔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불신자들을 한 획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에 방치가 되어 버려진 상태에서 내가 원해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니 그런 내가,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새로움이라는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한 내용은 아니실 텐데요. 그 신학자들은 라틴어로 구원의 과정을 예전부터 Ordo Salutis, 그래서 영어로 하면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택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이라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성화라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 평생을 살다가 끝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화를 체험합니다. 이 과정을 더 우리가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 신앙과 비개혁주의 신앙의 사이에 가장 큰 차이와 가장 큰 쟁점을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후에 비로소 회개하게 된다. 거듭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비개혁주의 신앙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생과 회개,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건데요, 중생과 회개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중생이 먼저다, 중생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아니다, 비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회개가 먼저고 중생이 그 뒤에 뒤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찬송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강단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서 거듭난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느 게 옳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 쟁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줄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구절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학자 니고데모 사이에 은밀한 대화 속에서 나왔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유명한 구절은 3장 16절이지요. 그런데 제가 2절부터 10절까지, 죄송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너가 이스라엘의 교사인데 성경학자인데 왜 내가 말한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의아해하고 있느냐. 그 전에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바람이 불면 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격체이신 성령님의 역사도 그분의 주관이지 우리가 이렇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 거듭남이라는 일인데 너는 왜 성경학자로서 이 말씀을 의아하게 여기느냐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대 신학학자, 침례교 신학학자인 Don Carson, D.A. Carson 박사께서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주 귀한 힌트를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니고데모가 아, 그 말씀이군요 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직 니고데모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운 칼슨 박사님은 친절하게 수수께끼로 그걸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물로 씻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인용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구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과 영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씻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부정한 삶을 정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한다면 내가 물과 영으로 너희를 씻어주겠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두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타락하기 짝이 없고 타락해서 그 죄 중에 방치되어 있는 그들에게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씻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숭배를 그쳐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씻어서 우상숭배를 제해버리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26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돌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인데 돌이에요. 그 돌은 생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마음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살과 같은 마음을 넣어주겠다. 살아난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 언어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죄로 타락해서 욕망에 방치되었던 내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면, 나 스스로 어떤 새로움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새로움은 내가 일으킨 새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 죽은 영혼 안에서 새로움을 일으켰다면 과연 나는 죽은 것입니까? 나는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어떤 불씨가 내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방치된 상태가 아닙니다. 죄인의 방치된 상태는 절대적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들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너희 중에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죄 중에 방치된 너희들, 너의 전과는 전부 다 죄투성이고 율법을 범한 투성이지만 그런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새로워진 너희들은 이제 나를 섬길 것이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비로소 나를 섬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중생과 회개, 회개와 중생, 어느 게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대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 짚어봐야 되는 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선포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짚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죄 중에 방치가 되어 있고 욕망에 방임되었던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 새로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손수 행해 주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거듭난 내가 이제 새로워진 마음, 살과 같은 마음으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바람직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내가 이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바람직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새로움의 역사입니다. 제가 19살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참 너무 감사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전날 밤까지도 주님을 영접하려고 원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을 못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와 1시간 반 차에서 앉아서 복음을 설명을 해주면서 저를 인도를 했는데 제가 예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서 제 방에 있는 제가 전날 밤에 대화를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침대맡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눈물로 영접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전날 밤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을 그 다음 날에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가 제가 일으킨 변화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중생했는지를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중생을 통해 저 안에서 제가 스스로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움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생에서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서 새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중생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나에게 새로움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23절에서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나에게 새로움이 임한 것과 달리 반복적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그 송영곡으로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를 부를 때 주님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더욱더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 안에 새로움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생한 우리들,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새로워짐을 체험해야 합니다. 영어로 new와 rene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처음 새로움이 시작되었던 것, 그 중생은 new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renew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나의 그 새로움이 회복이 되고 나의 새로워진 모습이 앞세워지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필요합니다. 또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 상태인데요. 옛사람은 죄에 익숙하고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그 초반처럼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라고 내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이와 같은 불신자의 삶과 너무도 흡사한 옛사람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죄와 나의 욕망에 너무나도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눈을 붙였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덤덤해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나 또한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옛사람이 새 사람을 치고 올라옵니다. 옛사람이 앞장을 서서 나아갈 때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짜고짜 대적합니다. 의심합니다. 경계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많아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불신자인가?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이게 나의 옛사람이구나. 그 옛사람이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새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옛사람 위에 새 사람을 덧입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옷 입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내 안에서 죄에 길들여진 옛사람과 주님을 기뻐하는 완전히 상반된 새 사람이 공존을 하지만 나의 성화는 옛사람을 가만히 놓고 그 위에 새 사람을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언어를 따라가자면 옛사람이 죽고 나의 육신이 죽고 새 사람을 먹여 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어떤 면으로도 성화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 가운데 옛사람을 새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럴 줄 압니다. 그동안 내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아주 부담 없이 생각해왔던 모든 가치관들, 그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들춰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가치관인가, 아니면 옛사람을 어느 정도 그슬리고 달래가지고 그 위에 새 사람을 얹고 가는 그런 가치관은 아닌가 따져봐야 합니다.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도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과 만물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돈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자립을 하고 또 가정을 일구어가면서 나의 연봉에 대해서, 나의 삶의 규모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의 가치관이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가. 성과 성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생활과 관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민으로 와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이제 그 후에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한국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새해가 되면은 점을 보러 간대요. 사주팔자. 그 전에 그걸 좀 의존하고 그 재미있어 하던 그 문화를 이제 크리스찬이서 이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걸 도전하지 않고 그냥 옛적 취미는 옛적 취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 믿음과 기도생활과 사주팔자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이걸 챌린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새 사람의 가치관인가, 그걸 안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와 주님과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의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들춰봤을 때 이게 옛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동안 나는 이걸 그냥 자랑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구나. 얼굴을 붉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회개하지 않는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해부대에 올려져서 내 삶이 이제 해부가 되면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적용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든든한 발판 위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동안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도 이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욕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돈의 집착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덮지 않고 하나님께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부끄러움도 많지만 은혜도 엄청나게 큰 변화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됨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renew,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는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나의 새로움이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전에 13절에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 성화가 완성된 사람의 모습,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완전히 닮게 된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돈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완전히 주님을 닮아도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최대한 주님을 닮은 모습, 그것이 우리의 완성품입니다. 이런 완성품을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런 완성된 모습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나로 소망하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처럼 온전히 공의를 적절하게 실천하고 온전히 자비를 적절하게 실천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고 하지만 죄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는 이런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인가?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도대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수차례 겪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동안 주님밖에 모르던 우리들이 또 여러 가지 나의 그 세상에 익숙한 옛사람이 은근히 앞세워지면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닮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또 무너지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이 성화의 반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도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지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성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목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화의 길로 우리의 초점을 다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관심이 많은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도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데, 와 이걸 알아서 참 좋다 이제. 커피 한 컵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난다. 하물며 나의 구원과 지금 내 생사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적절하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내 구원의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과정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만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며 그 진리를 익히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원의 과정, 이 한 가지만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 2019년보다 올해 2020년 우리에게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성도와 교회로 성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죽은 영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살리시고 스스로 새롭게 변화할 수 없는 우리 속에 새로움을 시작하시며 새롭게 되는 변화를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의 전과는 너무도 추악하고 부끄러울 뿐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처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주님의 교회로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성화의 과정과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언제나 그 과정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뿐인 옛사람을 죽이고 겸손하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사랑하는 새 사람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고 인내하며 연합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